안녕하세요. MRO 프로세스 과정 중 배송의 이해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허브 입출고 관리, 재고 관리 이해, 운송 관리 이해입니다. 허브 입출고 관리는 물류란 무엇이며 물류의 역할과 서브 물류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며, 재고 관리 이해는 재고 관리의 정의와 서브원 재고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송 관리는 물류 운송에 대해 서브원 운송과 권역, 간선 구조에 대해 배워볼 예정입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유니레버 계열사에서 이커머스 물류 기획을 하였으며, 2020년부터 21년까지 유한여행 자회사에서 물류 총괄 기획을 하였습니다. 21년부터 현재까지 서브원에 입사하여 물류 계약 및 기획, 비용 관리 등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서브원 프라이드 대상 최우수 사원에도 수상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 허브 입출고 관리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정의를 한자로 풀이하면 물건의 흐름이란 뜻으로서 물건과 서비스의 효과적 흐름을 의미합니다. 고객, 즉 소비자가 주문한 물건에 대해 생산처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동시키는 모든 활동, 즉 생산과 소비의 물자를 연결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보관, 하역, 운송, 포장, 정보 처리 등의 행위를 물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류와 유통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은 생산 제조로부터 고객을 연결하는 경제 활동을 뜻하고, 물류는 생산 제조된 상품을 고객에게 연결한다면 더큰 의미로 유통은 생산 제조로부터 고객을 연결하는 경제 활동, 즉 마케팅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물류는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류의 목적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배송하여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차량, 물류 설비 및 인프라 비용 투자하여 물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상충관계 또는 트레이드오프, 시소원리라고 부릅니다. 비용 투자가 적으면 서비스 품질도 낮아지고, 비용 투자가 높으면 그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는 회사의 현금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상충관계에 대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상충관계 해소로는 외부 자원과 내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외부 자원 활용은 물류 투자를 통해 설비 도입, 시스템 도입, 신규 센터 구축 등이 있으며, 내부 자원은 입고 출고 전략 수정, 적치 전략 수정, 라우터 조정, 동선 수정 등 운영 프로세스 개선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물류의 목적인 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여 회사의 유통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물류 센터는 상품을 입고, 적치 보관, 피패킹, 유통 가공, 상하차, 출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뜻합니다. 물류의 활동을 위해 물류센터라는 거점이 필요하며, 해당 거점에서 물류 활동을 통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류센터는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가 있으며, 이 일반적인 물류센터에서 회사의 유통 및 마케팅 컨셉에 따라 추가적인 물류 활동 또는 설비를 투자합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는 물류 활동의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복합적으로 입고, 보관, QA, QC, 피패킹, 유통 가공, 상하차, 출고 등이 있습니다. 허브 터미널은 상품 분류 및 배송지별 분류하는 물류센터입니다. 택배 회사의 물류센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풀필먼트 물류센터는 이커머스형 물류센터로서 이커머스형 배송 및 반품 처리가 가능한 물류센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마존 쿠팡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에서 물류 설비 및 첨단 장비가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SSG가 이에 해당되고, 서브원 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의 기능과 허브의 기능, 풀필먼트의 기능, 스마트센터의 기능을 모두 적절히 활용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창 메가허브는 해당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브원 물류센터를 OOH허브라고 부르시는데, 정식 명칭은 OOH허브센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류센터의 역할을 하기에 센터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서브원 물류센터의 현황으로는 고객사향 물류센터 외총 9개 주요 허브센터가 있으며, 5개의 자가 허브센터와 4개의 임대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서버원은 총 평수 3만 7천 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무 인력은 179명, 운행 차량은 175대가 있습니다. 서버원 물류센터를 허브센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표준 상품과 전용 상품을 운영하는 일반적인 물류센터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크로스도크, 즉 무재고 상품은 허브 터미널 형식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허브센터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와 센터 간의 거점 이동 기능을 수행하여 구매 협력사 인근 허브센터로 입고 후 고객사 인근 서브센터로 상품 이동하여 전국 어디든 배송이 가능한 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원은 재고와 무재고, 배송 형태에 따라 입고된 상품을 ERP, SLP 전산 기반으로 물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협력사에서 상품이 입고되면 하차 작업, 입고 검수, 입고 라벨링 등의 작업 활동을 하며 사무적으로 납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서브원 입고 기준에 불합격하면 협력사 반송을 합니다. 상품 입고 후 배송 형태에 따라 재고는 적치 및 재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적치 및 재고 관리는 입고된 상품을 당일 로케이션에 적치하고 선입 선출 관리, 로케이션 관리, 재고 모니터링, 재고 실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송 형태 무재고는 적치 및 재고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고 처리 후 출고 처리가 됩니다. 다시 재고로 돌아와서 적치된 재고에 대해 출고 처리를 하기 위해 적치된 상품을 피킹 및 패킹, 출고 라벨링, 소분 작업, 출고 검수를 합니다. 출고 검수까지 끝난 재고는 무재고와 함께 상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간선 여부에 따라 바로 배송되거나 간선 이동 후 배송 처리가 됩니다. 간선은 차량 및 스케줄 관리를 해야 하며 간선 입출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배송은 차량 배송, 택배 배송 여부에 따라 다르며 차량 배송은 차량 라우트 관리, 권역 관리를 해야 하고 택배 지파가 이슈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로 서버원은 지파 서비스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송 완료 후 고객으로부터 반품을 받게 된다면 다시 입고 순차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류는 내부 직원이 운영하거나 외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브원은 외주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3PL이라고 합니다. 3PL은 물류 전문 기업이 화주 기업의 물류의 종합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물류 서비스입니다. 물류 전문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류 전문 인력 및 솔루션을 통해 물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브원도 현재 3PL 계약을 맺고 있는데 주요 허브 운영사는 LX 판토스와 CJ 대한통운이 있으며 그외 고객사 전용 운영사로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익스프레스, 한밭 로지스틱이 있습니다. 택배는 CJ 대한통운과 일양 로지스와 별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3PL 계약 후 운영 평가를 위해 화주사와 물류 운영사 간 서비스 레벨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서비스 레벨 협약을 SLA라고 부르며 화주사의 물류 서비스를 품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며 차년 계약에도 SLA를 평가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LT, 클레임, CBM, 안전평가 등이 있습니다. 물류비란 완성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고객에게 배송 및 반품, 회수,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물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직간접적으로 소비되는 경제 가치, 즉 물류 활동에 발생한 비용이며 기업 내 관리자가 물류와 관련해 경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도 합니다. 물류비는 하역비, 포장비, 보관 및 임대비, 운송비, 물류정보관리비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역비는 물류센터 내에서 물류 활동을 위한 작업비용입니다. 물류센터 내에서 작업하기 위해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하역비는 인건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포장비는 물류 활동을 위한 소모품비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관 및 임대비는 물류 활동을 위해 물류센터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상품 보관료와 창고 임대료에 대한 비용입니다. 운송비는 지점 또는 거점 간 발생하는 사내 운송비 또는 고객에게 배송하는 운송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운송비는 차량비, 용차비, 택배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류정보 관리비는 시스템 사용료이며 물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물류 활동을 위해 물류 시스템에 대한 사용료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서버원은 하역비, 포장비, 보관 임대비, 운송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버원 자사 통합 물류 시스템이 있으므로 물류 정보 관리비는 별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관 및 임대비는 현재 임대여부에 대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CST는 코스팅 시뮬레이션 툴로서 영업 및 구매에서 물류 운영에 사용된 인력, 차량, 택배, 포장 소모품에 대해 물류 액티비티 기반으로 비용 산출 및 배부된 툴입니다. CST는 기존에 운영하는 상품과 고객사에 대해 배송 유형별 100가지 이상의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 물류비를 실시간 산출하여 운영 상품의 적정 매입가 및 고객사 판매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확대할 경우에는 예상 물류비를 산출하여 영업 및 구매 활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한 물류비는 재고 및 무재고 주문에 대해 물류비 실적을 운영 단위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허브 취급 상품 기준은 총 7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허브에서 취급 불가한 상품은 운영이 불가하니 사전에 허브 취급 상품인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량물은 비정형 또는 비대칭 상품이며 박스 단위로 포장되어 있지 않는 상품을 뜻합니다. 중량물은 판매 단위 기준으로 30kg 이상이 되면 운영이 불가합니다. 부피물은 3m 이상의 길이가 세 모서리의 합이 3m 또는 한 번의 길이가 최소 1m 이상일 경우 허브 취급 불가합니다. 물류는 기본적으로 팔레트 적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길이가 초과될 경우 물류 운영이 불가합니다. 설치 및 검사품은 서브원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은 설치 물류라는 별도 물류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서브원에서는 설치 물류 운영 체계가 아니므로 취급이 불가합니다. 무형 및 묶음 상품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무형 상품으로 보고 있으며 묶음 상품은 여러 품목이 하나의 상품 아이디로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험물은 가스류, 인화물, 독극물 여부에 따라 취급 주의가 요함으로 허브에서 취급이 불가합니다. 위험물에 해당하는 상품을 위험물 전문 관리사 및 전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물류센터가 필요합니다. 서브원은 가스류, 인화물, 독극물에 대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치인에 가능한 위험물이 있으므로 위험물은 물류팀에 사전 공유하시어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재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냉동 냉장물도 위험물과 동일하게 별도 물류센터와 보관 케이스가 필요하지만 허용치인에 가능한 냉장 냉동물이 있으므로 냉동 냉장물도 물류팀에 사전 공유하시어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재차 검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손 우려 상품은 쉽게 파손이 되는 상품에 대해 포장이 미비할 경우 허브에서 취급이 불가합니다. 허브에서 취급하더라도 쉽게 파손이 되는 상품은 배상 책임에 대해 물류사는 면책이 되므로 참고하시어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브 입고 기준은 입고 라벨 부착, 입고 걸음 행사서 여부, 포장 여부, 완충 여부에 대해 총 4가지 단포장, 합포장, 외포장, 완충 포장에 대해 입고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입고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입고 걸음 행사서를 박스에 포장하지 않을 경우 단포장 입고 기준은 불합격으로 입고 반송됩니다. 합포장인 경우 수령자가 다를 경우 수령자별 박스 포장과 박스당 한 가지 라벨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형 상품은 박스 포장이 필수이며 부적합한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입고가 반송됩니다.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 포장도 미비하다면 입고 반송이 되며 입고가 되더라도 포장 및 완충 상태가 불량하면 물류 운영 중 반출하거나 운영 중 파손이 되더라도 물류사는 배상 책임에서 면책이 됩니다. 입고 기준을 사전에 숙지하셔 입고에 이슈가 없도록 참고 부탁드리며 입고 기준이 미비하더라도 입고가 될 경우 종종 발생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류 운영 중 반출하여 재작업 후 재입고 요청하거나 허브내 재작업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운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관리란 고객으로부터 수요에 신속히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고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의미입니다. 재고관리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경우에는 과다한 매입 비용과 재고 유지비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결품으로 인한 판매 기회가 손실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재고 관리는 적정 재고와 안전 재고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 재고는 결품을 방지하고자 재고를 비축하고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판매 기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재고만 관리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대한 매입 비용과 재고 유지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 재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다 재고 보유를 막고 현재 시장 흐름에 적정한 재고 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적정이란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시장 흐름에 대한 포캐스트를 통해 적정 수준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적정 재고 관리를 통해 안전 재고의 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최선의 재고 관리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의 목적은 고객의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면서도 결품으로 인한 손실과 재고 유지 비용과 발주 비용, 즉 매입 비용을 최적화하여 총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해 재고 관련 비용을 절감시키면 과대 재고를 방지하여 회사의 운전 자금을 선순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재고 관리를 위해 실물을 일치시켜 재고에 대한 생산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재고의 유형은 센터 재고와 VMI가 있습니다. 센터 재고는 자사에서 직구입한 상품을 센터에 보관 및 관리하는 형태로서 재고 주체는 서버원이 갖게 됩니다. VMI는 구매 협력사에서 직구입한 상품을 자사 센터에 보관 및 관리하는 형태로서 재고 주체는 구매 협력사가 갖게 됩니다. 재고 주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재고 관리는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재고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센터 재고는 재구매하면 되지만 VMI는 파손 및 분실된 배상 금액을 비구매 협력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재고 보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재고 회전율에 따라 고빈도 출고 상품, 저빈도 출고 상품, 고객사 또는 구매 협력사 반품 대상 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재고 형태에 따라 빠레트랙, 선반랙, 평치에 보관하여 관리합니다. 고빈도 출고 상품은 재고 회전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입고 후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적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평치, 빠레트랙, 선반랙, 필요에 따라 평치에도 재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빈도 출고 상품은 재고 회전이 없거나 늦기 때문에 작업장과 먼 곳으로 적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통 빠레트랙에 적치하고 있습니다. 반품 대상 상품은 입출고 대기장 근처에 보관하거나 재고 유형에 따라 고빈도 상품과 동일하게 빠레트랙, 선반랙, 표로에 따라 평치에도 재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빈도와 저빈도 출고 상품은 ABC 적치 전략 기준으로 설정하여 각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A등급은 상위 20%, B등급은 60%, C등급은 하위 20%로 적치 전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빈도 출고 상품은 상위 30에서 40%, 저빈도는 60에서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고 실사란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대해 수량이 전산과 맞는지 실제로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계상 실물 수량과 전산상 수량을 대사한 작업으로서 회사의 재무지표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재고는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 실사를 명확히 하여 부정확한 재고 수량에 대해 확인하고 전산, 실물, 회계 지표에 일치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실물 재고 금액, 전산 재고 금액, 회계상 재고 금액에 대해 일치화하는 작업을 재고 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원은 재고 실사에 대해 3PL에서 수시 재고 실사와 정기 재고 실사 두 가지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 재고 실사는 데일리 또는 월말에 서브원이 요청하는 상품 또는 출고 로케이션에 대해 재고 실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계 대사 작업은 없으며 불일치한 재고는 별도 관리 및 전산상 재고 불용 재고로 이동 처리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재고 실사는 상하반기 1회씩 전체 로케이션에 대해 실사하며 서브원 물류 담당자는 샘플 실사하여 3PL 재고 실사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정기 재고 실사의 결과는 회계 실사상 회계 장표에 활용되며 최종적으로 회사 재무 지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고평가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했을 때이 제품이 얼마인지 또는 판매했을 때 얼마인지를 했을 때이 얼마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재고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총평균법, 선이선출법,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우측 아래의 계산식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해당 화면을 봐주시면 총평균법은 직역하자면 재고평가 금액을 기초 기말 재고 수량 및 금액의 평균으로 계산한 방법입니다. 계산식 참고 자료를 보시면 매입 기준 12월 1일을 기초일, 12월 6일을 기말일이라 했을 때 기초 기말 금액을 더한 값을 기초 기말 수량의 더한 값으로 나누어 주면 재고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총평균법은 계산이 간단하고 쉽지만 가중치 반영이 어렵고 기초 기말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써본 재고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출고가 발생한 시점에 재고 수량 계산하고 재고자산을 재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고평가 금액이 머물러 있지 않고 발생하는 시점에 매번 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활용한 방법이며 가장 정확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불이 누락될 경우에는 재고평가 금액이 흔들린다는 점이 있어서 시스템 반영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산식으로는 12월 1일 재고평가 금액은 150원이고 12월 3일 별도 매입이 없고 매출만 15개 발생했으므로 동일하게 재고평가 금액은 150원이 됩니다. 이때 잔여 재고는 5개가 되고 12월 6일 새롭게 매입이 되어 12월 1일에 매입된 재고에 대해 평가 금액 150원이 5개 남아 있고 12월 6일에 매입된 재고 금액은 1,000원이 되므로 750원 더하기 1,100원의 잔여 재고 15개를 나누면 재고평가 금액은 123.3원이 됩니다. 12월 7일 매출이 없었으므로 재고평가 금액은 123.3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식이 복잡해 보이나 잔여 재고의 총 가격 더하기 새로운 입고량의 총 가격을 잔여 재고량 더하기 새로운 입고량을 나누어 주면 이동평균법 계산식이 됩니다. 새로운 매입이 발생하기 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산식으로는 123.3원이 재고평가 금액이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매입된 재고가 매출로 빠진다면 그 이후에 매입 재고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입출고에 대해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해야 한다는 형식으로서 계산식을 보시면 12월 1일에 재고평가 금액은 150원입니다. 12월 3일 매입이 없고 매출이 15개 발생하여 150원의 재고평가 금액으로 2,250원이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남은 수량은 5개가 남았고 12월 6일 10개가 매입되었습니다. 금액과 수량에 대해 평균 가치를 계산하면 12월 3일 평가 금액이 150원에 잔여 수량 5개를 계산하여 750원 더하기 12월 6일 금액 1,100원이 되며 수량은 총 15개에 대해 나누어 주면 재고 평가 금액은 123.3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동평균법과 동일하나 12월 7일 재고 평가 금액은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 원가는 150원이 되나 12월 7일에 5개가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재고평가 금액은 12월 6일에 매입된 금액인 110원이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앞서 들어온 것이 앞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영은 수월하지만 업무적으로는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원의 악성 재고 기준은 정상, 주의, 부진 재고, 장기 미출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은 3개월 이내에 출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품이며, 주의는 평균 재고 회전이 3에서 6개월 초과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부진 재고는 재고 회전 180일, 6개월 초과되는 상품이고, 장기 미출고는 6개월 이상 출고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악성 재고는 부진 재고와 장기 미출고를 뜻합니다. 아까 배웠던 ABC 전략을 대입한다면 정상은 A등급, 주의는 B등급, 부진 재고와 장기 미출고는 C등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악성 재고와 주의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영업, 구매, 물류에서 Sales and Operation이라는 Sales and Operation SCM 회의를 통해 재고 운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운송이란 물건을 실어보낸 행위이며, 운송의 종류는 배송, 집하, 간선이 있습니다. 배송은 센터에서 고객사로 제품을 운송하는 외부 운송 방식입니다. 집하는 센터에서 차량을 구매 협력사에 제품을 수령하여 센터 입고 또는 고객사로 입고하는 운송 방식입니다. 간선 배송은 센터와 센터 간 제품 이동 후 고객사로 배송하는 외내부 운송 방식입니다. 간선은 전장에서 배웠듯이 센터와 센터 간 또는 거점과 거점 간 이동하는 내부 운송 방식입니다. 서버원의 간선은 오창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은 11톤 8대가 있으며 7가지 라우트를 통해 전국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고 밸런싱의 종류는 메인 오브 향인 순수 간선 이동과 고객사 향인 재고 밸런싱이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오브는 상품이 보관되어야 하는 보관처 또는 주 출고처를 뜻합니다. 먼저 메인 오브 향인 순수 간선 이동은 허브의 재고 분배에 따라 재고 이동이 됩니다. 주 목적은 상품의 메인 허브로 재고 이동하거나 현재 보관 중인 허브에 캐파 초과로 재고 이동이 필요할 경우 물류 및 구매 담당자가 재고 이동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로 전략적으로 순수 간선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 1을 보시면 구미허브 인근 구매 협력사에서 ABC 상품이 입고되었는데 AB 상품의 메인 허브는 평택허브이고 C 상품의 메인 허브는 오창허브라고 가정했을 때 구미허브에 입고된 ABC 상품은 각 메인허브로 간선 이동하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B 상품의 메인허브가 구미허브인데 구매 담당자가 재고 이동 요청을 하여 간선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순수 간선 이동은 주문에 의한 간선 이동이 아니므로 별도 주문 번호가 없습니다. 다음은 고객 항으로 가는 재고 밸런싱입니다. 고객사 주문으로 인해 고객 배송 권역에 해당되는 허브로 재고 이동하여 고객 주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순수 간선으로 이동된 상품도 고객사 주문에 따라 재고 밸런싱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케이스 두 번째를 보시면 구미 허브에서 보관하고 있는 ABC 상품에 대해 주문이 들어오면 구미 허브에서 각 고객사 인근 허브로 간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고객 주문 기준이라 적었는데 그 기준대로 상품이 순차적으로 간선 이동 후 고객사로 배송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고객 주문으로 인한 간선 이동이기 때문에 각각의 주문 번호가 존재합니다. 서브원 배송 형태는 자차 배송과 택배 배송이 있으며 우편번호 플러스 운영단위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권역 설정은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의 동일 우편번호 기준으로 운영단위 A, 운영단위 B에 대해 고객이 모두 다를 경우 영업에서 요청하는 권역 기준에 따라 자차 권역 또는 택배 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B 지역 동일 우편번호의 운영단위 C와 D가 같은 고객사일 경우 요청하는 자차 또는 택배 권역 중 하나로 운영하게 됩니다. 영업에서 요청하는 권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수 있으나 기존에 있는 권역으로 인해 자차 배송 또는 택배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지역별 권역을 보시면 자차 권역과 택배 권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 자차와 택배 권역이 중복적으로 있다면 요청하신 권역에 대해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배송 형태별 프로세스로는 자차 권역과 택배 권역 모두 피패킹은 동일하고 피패킹 이후에 자차 권역은 상차 검수, 택배 권역은 송장 발행을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자차 권역에 대해 캐파가 초과될 경우 용차를 섭외하고 택배 권역은 택배사 집합 거부 시 용차 섭외 후 배송하게 됩니다. 택배사에서 집합 거부하는 사유로는 위험물, 인화성, 에어로졸, 미포장 상품, 부피성 관련해서는 집합 거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송은 D 플러스 1일 이내에 배송이 완료되어야 하며 자차 배송은 온데스크 배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송에 의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